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이제 미국이 두들겨 패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나름대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리멸렬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쟁의 양식이 정말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전쟁의 양식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것이 미국의 어떤 새로운 대외 정책을 가져오는 그 시발점이 2026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국민들, 민중들을 제압하든지 아니면 포섭하든지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막대한 인명과 자원이 이제 손실이 되고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유리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웠던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달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2월 말 3월 초에 진행되고 있는 이란 두 전쟁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모두 다 최고 지도부만 겨냥해서 날리는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 역량을 제거시키는 이러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이죠. 그러니까 물론 동원되는 해군력, 공군력은 대규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한된 역량만 동원해서 상대방의 최고 지도부를 제거함으로써 뭔가를 바꿔놓겠다라는 새로운 전쟁의 패턴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복했던 그러한 실수, 그러니까 국가를 점령하고 그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뒤따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코 지상전에 끌려 들어가서 수렁에 빠지는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점들을 이번 2026년 미국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공격하는 나라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번에 이란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독재국가예요.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탄압. 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과 상당히 유리되어 있는 독재와 그리고 독재자와 그리고 그 집단들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최고 지도부만 날리는 이러한 이제 패턴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권력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들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특히나 권력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둘러싼 머리싸움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 편에 서서 나의 목숨,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세력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 같은 경우, 뭐 베네수엘라는 더 심했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국민들의 똘똘 뭉친 신념의 어떤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 그리고 혁명수비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물리력을 상당 부분 타격한다면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별 상관없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대안까지 고민하지 않는다. 기존의 세력들 지도부를 날림으로써 권력의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을 누군가가 채우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프라브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과 함께 공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약화되는 게 우선이에요. 이란이 잘 정돈된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하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까요? 좋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혼란에 빠지고 균열이 생기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빈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나친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점점 뭐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고 이왕이면 친미적인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why not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하면서 이란이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고 권력 공백기가 생기고 여러 혼란 상황이 생기면 이 수습은 누가 하느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혼란을 따른 결과를 제일 두려워하는 주변 국가들 UAE, 카타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정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것까지 다 생각해놓고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미국과 적대적인 노선을 걷는 지도부만 제거를 하자 그리고 그 남은 과정들은 그때그때 보면서 적응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쟁 패턴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물리적 타격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행동만 바꾸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반미 구호를 맺히든 뭐 하든 이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움직여준다면 그것으로 좋게 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쟁 양식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6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더 넓혀보죠. 지금 2026년 현 시점에서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했을까요? 이란이 가장 약해졌으니까? 아니면 네타냐후 게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속아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2025년 1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보였던 행보들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상대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혼자도 있습니다만 중국과 더불어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느슨한 연대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느슨한 연대가 점점 커지는 모습들이 그동안 연출이 되어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브릭스 같은 경우죠. 화면 한번 보시죠. 중국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이 올려놨다고 하는 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New World Order is Emerging.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누구죠? 북한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위에는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쪽에 러시아.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과 함께할 수 있는 미국에 대처할 수 있는 세력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보여줬던 패턴들을 보면은 그렇죠. 이들 국가들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이제 원유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대규모로 원유를 들여와서 나도 이득을 보고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을 통해서 인도를 이제 견제함과 더불어서 중국산 무기들을 이제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쇼케이스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또 해왔습니다. 중동 지역으로부터 그다음에 그 말라카 해협을 지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파키스탄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들을 해드렸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러한 반미 국가들의 흐름들을 뒤에서 도와주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뭐 대장 노릇은 아니죠.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미국 및 서방 세력들의 축소, 위축들을 이제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미, 남미 지역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세력을 넓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점차 존재감을 이제 확산을 시켜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무력 대결을 한다. 대만을 둘러싼 싸움을 한다. 아, 너무 피해가 커. 라고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과연 100% 우리한테 이득일까라는 생각도 해봄직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 백악관에 있는 이 전략가들의 사고에서는 중국과 함께하는 세력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중국의 힘을 꺾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로 작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거 소개를 하려다가 소개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은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우방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20개 이상의 나라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문제없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사실 파키스탄입니다. 가장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작년서부터 미국과 파키스탄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파키스탄 총리와 이제 참모총장, 그러니까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제 그 육군, 그리고 참모총장이 실질적 통치자죠. 다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인 6월 달에도 참모총장을 별도로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단신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 당시 논의됐던 사항들을 다시 되짚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대해서 인도보다도 더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골칫덩어리인 이제 발루치스탄 이 해방군에 대해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파키스탄이 원하는 것을 미국이 들어주는 그러한 모양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빈라덴이라든지 이런 세력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이제 돈독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파키스탄에는 막대한 광물 자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조 달러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파키스탄과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파키스탄을 이제 떼내기 위한 여러 가지 유화 작업들을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나치게 중국에 경도됐다라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카드를 동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게임이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플러스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를 무조건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인도를 이제 누르는 효과도 파키스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키스탄이라는 중국의 최우방 국가들을 상당 부분 떼어내는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의 상대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이제 해왔고 중국도 베네수엘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가 뭐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백업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네수엘 역할은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이제 브라질까지 이어지는 반미 노선이 점점 커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왔는데 이것을 정광석화처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날려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날려버린 것뿐만 아니고 상대방에 있던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 세력권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손실은 그냥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이득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더 아픈 타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쿠바의 어떤 상황도 지금 아마 4월 달 정도가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미 전선 국가들 중에 지금 두 국가를 탈락시킨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점점 중국의 핵심 파트너들을 지금 제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과 이란은 그동안의 긴밀한 이익을 이제 공유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대규모 원유를 할인된 가격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이란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또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란을 통해서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 있어서의 자기의 어떤 세력들을 점점 확장하는 이러한 거점으로서도 활용을 해왔던 거죠. 무엇보다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으로부터 이제 많은 에너지를 도입을 해왔습니다. 현재 하루에 한 140만 배럴 정도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하루에 도입하고 있는 전체 석유 자원이 한 110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이란으로부터 한 140만 배럴 그리고 베네수엘라로부터 한 40만 배럴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한 80만 배럴 정도를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번에 이란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흐름들을 차단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8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체 원유 도입량의 14%가 이란인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이란 이렇게 합해 보면은 한 20% 가까이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원유 도입선 20% 정도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는다든지 상대방 적대국의 통제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위협감은 대단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란에 대해서는 뭐 정권이 교체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른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권이 이제 교체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이제 중립적인 국가 아니면 미국과 이제 좀 더 친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면 중국의 핵심 이익이 보장돼 있던 세력 하나를 다시 한번 떼내는 그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나라들 중에서 자 이란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빠져나갔다라고 간주를 하면 남은 나라는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많은 도움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러시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대통령 취임하면은 단 24시간 내로 전쟁을 종결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박도 주고 압박도 높이면서 거의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나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묘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대해서 미국이 손 뗀다라는 위협 아닌 위협을 계속적으로 가해왔죠. 그 결과가 뭐죠? 독일의 무제한 군비,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다 국방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러시아와 관련돼서 미국 혼자서 떠맡아야 됐던 부담을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대부분 넘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죠. 만약에 정말로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전까지는 사실 미국 혼자서 러시아를 상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 어떻게 보면 군비 증강을 통해서 상당한 세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손해를 누가 보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4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점점 더 큰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취약해지는 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시간은 러시아 편이 아니고 미국 편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당장 러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돈을 이제 벌어왔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NG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여전히 러시아의 에너지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입니다. 2026년까지예요. 27년부터는 러시아산 가스, 석탄, 원유 모든 것이 수입이 중단됩니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전쟁을 수행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대체제로서 유럽연합은 어디서 갖고 오느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경제적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 돈을 자기 돈 들여가지고 군사적으로 강화지면서 독자적인 세력이 되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물론 러시아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여러 가지 유대를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화됐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국토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리고 내수시장 이런 것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이제 집어넣고 확실하게 자기의 밑에 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점점 약체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를 떠받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체화된 러시아라는 존재는 도움보다는 오히려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중국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이러한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전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최고 지도부만 제거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언제나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에 보면은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달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이제 불러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패턴을 지금 두 번째 적용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제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로 점점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러한 패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거죠. 사실 중국은 미국의 어떤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개입한다든지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잘 보여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뭐 그냥 몇 마디 뭐 말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도 역시나 특별한 뭐 제스처라든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일 때마다 많은 이제 반미 노선을 걷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일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인가라는 의구심이 점점 커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러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나라 보다 더 먼 지역, 국경을 벗어난 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전력과 힘을 투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경계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에 붙일 만큼 많은 것들을 해외에다가 쏟다가 결국 멸망했던 소련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역사적으로 여러 왕조들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미국의 어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1대1로 계속 맞서다 보면 결국은 손해가 중국한테 간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의도를 알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맞대응할 필요도 없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발을 헛디뎌가지고 뭔가 삐끄덕해서 상황이 어그러지면 중국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더 이득이 생긴다. 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의도가 성공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과연 중국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마두를 데려왔다. 우리가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이 어떤 힘의 외교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쉽습니다만 그 이면에 깔린 미국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하나 이렇게 보면 결국 저 너머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과 그레이트 게임을 지금 다시 한번 시작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의도가 보다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미국이 과연 다음 스테이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도 여러 가지로 한번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미국이 그냥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은 그냥 그레이트 게임, 21세기판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참조해보고 저도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 그리고 그레이트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